민수기 34번 메시지 전쟁 세 번째 비유들에 나타난 발람의 예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발락의 악한 의도를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비유들에 나타난 발람의 예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23장 7절, 18절, 24장 3절, 15절, 20절, 21절에 비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속담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발람의 예언들은 속담이 아닌 비유들입니다. 첫 번째 비유. 발람의 첫 번째 비유는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높은 곳으로 데려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구약에서 높은 곳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경배했던 장소였습니다.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의 높은 곳들은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들을 경배했던 곳들이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자기를 위하여 일곱 단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해 주기를 구함.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람의 말은 그가 연류된 경배가 일종의 혼합이었음을 가리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람은 하나님의 경배를 바알의 경배와 혼합시켰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그들은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여호와께입니까? 아니면 바알에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바알에 대한 경배의 혼합을 인하여 발락과 발람이 이 재물을 누구에게 드렸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배에 있어서 그러한 혼합은 또한 천주교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안에서는 재물들이 드려지지만 그것들이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재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사실상 이 재물들은 다양한 우상들과 형상들에게 드려집니다. 따라서 가톨릭 종교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우상들의 경배와 혼합시켰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경배는 일종의 혼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상들에 대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발람의 번제 옆에 서고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해야 할 말을 가르치셨고 발람이 비유로 예언함.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발람의 번제 곁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고 발람은 비유로 예언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아주 독특합니다. 재물들이 여호와께 드려지지 않고 오히려 모호하게 바알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발람을 다스리셨습니다. 분명히 발람은 발락을 즐겁게 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갈망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서 주님은 발람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러한 비유, 곧 발람이 신언으로 말했던 비유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살아있고 전능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으로 되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이제 발람의 첫 번째 비유의 어떤 방면들을 보기로 합시다. 발락은 발람에게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들을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홀로 거한다는 말과 그들을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들이 거룩하며 분별된 백성들, 곧 열방을 떠나 존재하는 백성들임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발람은 계속해서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사분지를 뉘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증가된 축복을 봅니다. 티끌 같은 야곱이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스라엘의 4분지 1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인의 죽음에 관한 말은 커다란 축복과 감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홀로 거주하며 열방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은 분별된 백성들, 곧 특정하고 특별한 부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일종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이 크게 증가된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큰 축복을 언급한 후에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감상을 표현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그들을 축복한 것을 발람에게 불평함.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축복과 감사의 말은 발락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발락이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라고 그에게 말했던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는 발람의 두 번째 비유를 봅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비스가 꼭대기로 가서 일곱 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림.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한 산으로 갔으며 1절과 2절에서처럼 일곱 단을 쌓았습니다. 발락과 모압의 모든 통치자들이 발람의 번제 곁에 섰고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할 말을 주셨으며 발람이 두 번째 비유로 예언함. 다시 발락과 모압의 모든 통치자들이 발람의 번제 곁에 섰고 다시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할 말을 주셨으며 발람은 두 번째 비유로 예언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뛰어난 시구 중에 하나가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은 완전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허물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발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이 말이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말해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관점에 따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결점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성도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이 성도는 완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이 분명한 모순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이 두 방면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그들 자신 안에서의 신분과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의 신분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는 이들인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들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의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자신들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잊어버리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사하실 때 그분은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으므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교회 생활은 아주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교회 생활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허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패역이란 단어는 백성들을 패역되게 하는 무정한 일들, 악한 일들을 뜻합니다. 이런 유형의 패역은 심지어 허물보다 더 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허물도 패역도 없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교회 생활 안에서 패역이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고 구속되고 타락의 속박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타락에서, 정죄에서, 우리 자신들에서 건져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찬송과 후렴의 첫 구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에 대하여 말합니다.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광스러움으로 나는 우리가 이 구절 끝에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더 조정하여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우리 안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부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안에서 교회 생활은 영광스럽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은 진실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야곱의 허물이나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다고 말할 입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구속되었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영감 아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발람은 또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이 왕이 그리스도를 언급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왕의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리가 그들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22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23절은 이스라엘을 해할 사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24절에서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암사자, 수사자, 들소의 뿔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함. 발람이 이 두 번째 비유를 언급한 후에 발락은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발락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